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남측 지역 안보 견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7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닐며 대화했던 도보다리와 기념식수 장소, 주변 경비초소 등을 일반인들이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JSA 자유왕래에 대비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남측 지역부터 견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주 동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후에 온라인 단체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해 10월 JSA에서 화기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 조치를 실시했지만 이후 북한의 불참으로 자유왕래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게 될 때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어제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뭔가 이뤄질 것 같으면 계속하겠지만 반대로 어느 시점에 아무 성과 없음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내에는 어느 쪽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중국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열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대한 합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을 방문 중인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중국 측과 협상을 위해 호텔을 떠나면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어제 좋은 실무 만찬을 가졌다고 밝히고 양쪽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계속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협상이 막바지 쟁점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양국 대표단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미국은 사이버 절도 관련 요구를 취소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설명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소규모 군사공 봉기를 일으킨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망명 비행기를 출발시키라고 마두로 측에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마두로 일행이 쿠바 아바나로 망명을 위해 활주로에 비행기까지 대기시켰지만 러시아 정부가 만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을 폭력배라고 부르면서 이 폭력배를 쿠바가 비호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전면 금수와 최고 수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126대 일본 천황이 오늘 공식 즉위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내각 대신과 국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또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국민 대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천황 폐하를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 평화롭고 희망 넘치고 자부심 있는 일본의 빛나는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면서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문화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현의식이라고 불린 오늘 일본 천황과 국민 대표의 만남은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지요다구의 황궁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건도 마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북 양적한 설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에 걸쳐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제재 완화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건도 마련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한국의 절충안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whether or not a step-by-step approach is viable depends entirely on what that first step is.
쿤스 의원은 3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미북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한국의 중재안에 관한 세부 내용을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에 중간 단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personally, and I'm just speaking for myself, do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could get a mid-step between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But I think if there is work to be done between now and a future potential third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it would be exactly in this space.
또 3차 정상회담 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체제 보장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단순히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과 함께 한중일 3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매기 핫산 민주당 상원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 정의와 핵목록 신고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made it clear that we both thought that President Trump was correct in walking away from the Hanoi.
핫산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쁜 딜보다 노딜을 택하고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정의와 핵시설 신고, 사찰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과 핫산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의원은 한국에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탈북자들과 각각 면담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이번 방안에서 한국 사회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 두 정당 간 분열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impression is that South Korean society is fairly sharply divided between two political parties that have quite different views.
쿤스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이 평화 추구와 휴전 상태 해소,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시작된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3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또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0일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 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부상의 이런 발언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멍청해 보인다고 비난한 지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에 실패하면 그때 가서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이를 맞받아친 겁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북 양측 간의 설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은 회담 직후부터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습니다. 급기야 하노이 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3월 15일 최 부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어떠한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을 직접 거론하며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최 부상의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도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이 지난 18일 협상에 끼어들기만 하면 일이 꼬인다고 폼페오 장관을 비난하며 핵 협상에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틀 뒤 다시 볼튼 보좌관을 향해 멍청해 보인다고 하면서 미북 대화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 모두 경로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측은 점점 대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계속되는 설전 속에 극적인 계기가 없는 한 3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동향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 응할지에 돌파구 마련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 확정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정상 외교로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에도 활발한 대외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우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상 외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던 만큼 이번에는 시 주석이 평양을 찾을 순서라는 겁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러 간 밀착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로 국교 수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시 주석이 평양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에 다시 베이징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중러 삼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네요.
예,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효율적일 겁니다. 또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의도에도 부합합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주석에게도 거듭 경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의지 역시 포기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또다시 비난하면서도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까요?
예, 한국 정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호응 여부에 따라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지 아니면 돌파구가 생길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상황 변화의 변수로 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길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를 토대로 3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뤄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동의와 과감한 비핵화 조치 약속입니다. 현재의 미북 간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어쩌면 올해 말 이전에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 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북한의 옵서버 자격으로 이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먼저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가입해 비핵화로 가는 첫 발을 떼자는 것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제르보 사무총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TBTO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And that's why we're able to provide technical specification of nuclear test explosion happening.
핵실험장과 핵실험 등의 폐기를 중립적이며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CTBTO는 1997년 출범 이후 핵실험장 일대 시료 채취, 지질 조사 등에서 20년 넘게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에도 핵 과학자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불편부당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CTBTO뿐입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Whether a test site is completely dismantled, whether it's destroyed, whether it's not in the working condition again.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은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입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과연 완전히 불능 상태가 됐는지, 재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지, 또 그곳에서 그동안 어떠한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아직 국제사회는 알지 못합니다. CTBTO는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물리학적 관측을 통해 그런 것들을 측정할 능력과 공신력을 갖췄습니다. 또 CTBTO는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 세계 핵실험 동향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번째 핵실험까지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불행히도 21세기 들어 핵무기 폭발 실험을 감행한 나라는 북한뿐이라 CTBTO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자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We complement each other. The IAEA started with atom for peace.
CTBTO와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틀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IAEA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의 과정에서 핵 분열 물질이 정상적인 범주 내로 생산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관리 감독합니다.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 핵무기 개발용으로 실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CTBTO가 임무를 맡습니다. 우리 데이터망 하에서는 어떤 나라도 비밀리에 핵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CTBTO와 IAEA 둘 다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데 CTBTO 가입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나요?
The North Koreans have not been in contact with us. However,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CTBTO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다고 북한에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의 20주년을 기념해 북한에 가입을 권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하는 나라들이 CTBTO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북한이 끝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We invite the DPRK to observe what is done at the CTBT. And
북한은 여느 국가가 그러하듯 체제 생존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원국 공동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우려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CTBT 서명까지 가는 길에 신뢰를 쌓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안보 우려 때문에 CTBTO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우선 옵서버, 즉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최근 외교 무대에서 북한은 안보가 담보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국제기구는 개별 회원국의 안보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CTBTO 가입을 함께 권유해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나요?
Pakistan, to show their willingness to consider this issue, they've come as an observer.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핵 확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고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핵실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출신으로 2013년부터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를 이끌고 있는 지구 물리학자 제르보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난 8일 대북 지원 활동을 마치고 북한에서 돌아온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이달 또다시 북한에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주간 방북해 지원 활동을 벌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가 5월 둘째 주 다시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단체의 하이든 린튼 대표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접수 후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재방북한다고 밝혔습니다. CFK의 3월 방북은 7개월 만에 성사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이뤄졌습니다. 미국인과 호주, 노르웨이 국적자 11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평양과 개성, 해주 지역 내 27개 진료소를 방문해 간염 환자 600여 명을 진찰했습니다. CFK는 4월호 소식지에서 북한 주민 669명의 혈액을 채취했고 이 가운데 B형 간염 판정을 받은 295명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자동차로 45분 떨어진 평안남도 평성에 첫 진료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료소 운영에 필수적인 정수시설 등과 관련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출한 허가 신청이 OFAC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은 미국산 물품은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제3국 출처 물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SFK 측은 30일 VOA에 10개월 전 OFAC에 북한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정수시설과 개보수 작업, 온실 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BIS와 OFAC가 승인한 물품이 금속을 포함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위배되는 경우 유엔 제재 면제를 추가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FK는 또 이달 방북 전에 미 행정부가 관련 신청을 승인해 결핵과 간염 병원 개보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FK는 이번 소식지에서 Rise Against Hunger와 Christian Aid Ministries 등으로부터 흰쌀과 콩, 비타민 등 20여 가지 영양소가 첨가된 영양쌀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양쌀은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에 전달됐고 이번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평균 2kg에서 5kg의 체중이 증가했으며 영양 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CFK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나 완화는 종교 자유 등 인권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6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경 기자와 함께 이번 보고서 내용과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창설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종교자유는 인류 보편적 권리이자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미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 세계 이런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박해 실태를 조사해서 미국 정부의 개선책을 권고하는 게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입니다. 위원들은 대통령과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각각 지명합니다.
위원회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의 국제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 정책을 직접 자문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국무부는 특히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해마다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종교자유 박해국에 제재 등을 통해 개선을 압박합니다. 북한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지정됐기 때문에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402조와 제409조에 따라서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에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뒤에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종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이전과 변화가 없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표현이나 활동,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체포돼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고문과 투옥은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처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안에 기독교인이 최대 5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 것도 관심이 갑니다.
네,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 결탁한 최대 종교 위협 대상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김씨 정권의 핵무기와 또 다른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이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관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돼 북송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실태가 이번 보고서에 자세히 담겨 있다고요?
네, 북한은 물론 중국의 종교 박해 실태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과 공모해 탈북민들을 추적해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북송된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선교사 접촉 여부를 신문해서 발각될 경우에는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에 종교 자유 등 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는데요. 다른 권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미 행정부 안에서 인권과 안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6건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종교 자유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할 것, 또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 인권과 종교 자유가 미북 대화에 포함되도록 북한에 관한 혹은 북한과의 공식, 비공식 대화에 북한 인권 특사와 국제 종교 자유 대사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독립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 라디오 방송과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북한 외에 어떤 나라가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재지정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 나라입니다. 또 새롭게 특별 우려국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총 16개 나라가 종교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올해 9살 난 탈북 아동 최모 양의 부모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날 희망에 부풀었던 이들은 딸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 양의 부모는 3년 전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딸과 헤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가면서 당시 6살이던 최 양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낯선 중국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고 최양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가서 자식이랑 살려고 했는데 중국에 와보니 중국 공안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잡으러 오고 중국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최양 어머니는 지인이 한국행을 제안했지만 고향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어린 딸이 마음에 걸려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양 부모는 북한으로 돌아가 봐야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차라리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딸을 데려다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듣고는 결국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최양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야 딸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저희가 한국에 입국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여기에 온 지 벌써 2년이 금방이었어요.
한국에 입국한 최양 부모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북한에 남아있는 딸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최양 아버지는 경기도 평택의 한 할인점에서 배달을 하고 최양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뭐 딸내미하고 이제 뭐 전함을 데려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일단 뭐 남한테 돈을 일단 빌렸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갚으려고 이제 하여튼 뭐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전혀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최양 어머니는 한국에 온 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빠와 딸을 데려오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전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지인들에게 일부 빌려야 했습니다. 최영 어머니는 마침내 탈북을 중개하는 브로커에게 2,500만 원, 미화로 2만 2천 달러를 지불하고 자신의 오빠와 딸을 중국 선양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꿈에도 그리던 딸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생일을 맞는 최양은 생일 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고 최양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삼촌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건강하면 생일 전에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저녁에 탈북 중개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가봤더니 방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짐과 이부자리만 흩어져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양 부모는 곧바로 다니고 있는 교회 관계자에게 부탁해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또 다음 날 한국 외교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기대 이하의 대답이었다고 최양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오다가 이렇게 아니 일을 당했는데 외교부에서 외면하면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준 것입니까?
최양 부모는 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변호사, 주한미국대사관 등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딸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최양 부모는 1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딸을 비롯해 이번에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민 7명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어린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정변 움직임이 일면서 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일 생산적인 무역 협상을 했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불만을 나타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뮬러 특검은 이 바 장관이 연방의회에 보낸 수사 결과 요약 내용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더 고조되고 있군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기 위한 군대의 움직임이 30일 수도 카라카스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날 페이스북 영상 메시지를 올리면서 군대의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인수했으며 국제사회가 이 싸움을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공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재건을 위해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감한 장병들이 오늘 헌정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나서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 과이도 의장 뒤쪽에는요, 장갑차로 보이는 장비와 함께 무장한 병력, 평상복 차림의 시민들이 함께 서 있었는데요. 이 과이도 의장은 이날 카라카스의 라칼로타 공군기지 부근에 군인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AP통신은 보건당국을 이용해서 군인 1명 등 적어도 100여 명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한 경찰들에 맞섰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앞서 공군 기지 부근에서 총성이 울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군 소속 국가 수비대 장갑차가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날 30일 저녁 국영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베네수엘라를 폭력으로 채우려던 소규모 그룹을 패배로 이끈 여러분의 굳건함과 충성심, 용기를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자들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에는 베네수엘라 군 수뇌부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파드리노 국방장관은 대표적인 마두로 대통령의 충성파입니다. 하지만 야권에 협조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이끌어낼 인물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파드리노 국방장관을 대동한 것은 이런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마두로 정권은 쿠데타 움직임이 있자 앞서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서 이 나라의 모든 군 지휘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보부에서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공보부는 야권의 반역자가 조장한 소규모 쿠데타를 진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쿠데타 시도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과이도 의장 측은 이번 일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미국을 거론했는데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자유의 작전 개시를 선언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어서 미국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이 망명하려고 했다. 폼페오 장관이 이런 말도 했네요.
네, 이날 저녁 CNN, 팍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요. 마두로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쿠바로 망명하기 위해 활주로에 비행기까지 대기하는 등 준비를 다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뜻을 내뱉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을 폭력배라고 지칭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속히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았고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는데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편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군대는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비호하는 쿠바에 대해 전면 금수와 최고 수준의 제재도 경고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쿠데타 움직임을 비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베네수엘라 야당이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외무부 성명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웃 나라 콜롬비아 정부는 리마그룹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마그룹은 베네수엘라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캐나다가 발족한 협의체입니다.
네. 자, 이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당분간 극도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를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를 벌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을 살펴보죠.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30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됐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를 협상을 마치고 양측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베이징 협상은 이제 종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누신 장관이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나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생산적인 회담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세 명은 이날 베이징 영빈관에서 기자들을 위한 촬영 시간을 가졌는데요. 간단히 담소하는 모습이 잡혔지만 기자회견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정이 길지는 않겠네요.
네, 않았습니다. 무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30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류허 부총리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단순한 환영 만찬이 아니라 실무 만찬이었습니다. 네. 무누신 장관은 1일 협상을 하기 위해 호텔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전날 좋은 실무 만찬을 가졌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현재 지식 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 이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거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미국은 사이버 절도 관련 요구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 관세 철폐 시기 문제가 마지막 쟁점의 하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기간 이를 유지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합의 이행 강제 조항도 최종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라는 관측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재개될 협상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당초 베이징 협상에 이어서 워싱턴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워싱턴 협상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 사실을 발표한 후에 이달 말이나 6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3국에서 만나서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는 것으로 1년 가까이 계속된 양국의 무역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일정표를 만들고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통신은 1일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은행, 금융 부문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는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주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뮬러 특검이 지난 3월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30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이 뮬러 특검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하고 이어 다른 언론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기에 앞서 바 장관이 먼저 연방의회에 특검 수사 결과를 요약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뮬러 특검이 이 편지 내용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장관이 연방의회에 보낸 편지는 네 쪽짜리 분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이 편지에서 담은 내용은 특검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판단을 유보했는데 자신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뮬러 특검이 바 장관의 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뮬러 특검은 바 장관이 요약한 내용이 특검 수사와 결론의 맥락, 성질 그리고 핵심을 완전하게 잡아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의 핵심적인 면에 현재 혼란이 생겼다라고 뮬러 특검이 밝혔습니다.
원래 수사 결과가 말하려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예,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뮬러 특검은 또 바 장관 편지가 법무부가 자신을 임명한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 즉 수사 결과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 장관 편지에 담긴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에서 해명이 나왔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바 장관이 뮬러 특검 편지를 본 뒤에 뮬러 특검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뮬러 특검은 바 장관에게 바 장관이 요약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뭔가를 오도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답니다. 하지만 뮬러 특검은 편지 내용의 맥락이 부족한 것, 사법방해 부분 해석에 대한 언론 분석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습니다.
역시 사법방해 부분이 문제가 된 셈인데 이 부분은 특검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판단 유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하게 면죄해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검 판단을 근거로 바 장관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를 제기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지만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대부분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을 지적하면서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특검이 판단을 유보한 거지 특검 설명처럼 대통령의 죄를 없애준 건 아니라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뮬러 특검 편지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의 전환 읽어보면은 뮬러 특검 편지에 담긴 내용에 법무부가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 장관이 뮬러 특검과 직접 통화해서 해명됐다는 자세입니다. 뮬러 특검 측 대변인은 언론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어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 내지 1.5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이 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8도, 최고 24도, 강계 최저 3도, 최고 24도, 해주 최저 10도, 최고 23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24도, 함흥 최저 7도, 최고 28도, 장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19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9도, 선봉 최저 5도, 최고 19도입니다. 원산은 최저 10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에서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남측 지역 안보 견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7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닐며 대화했던 도보다리와 기념식수 장소, 주변 경비초소 등을 일반인들이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JSA 자유왕래에 대비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남측 지역부터 면접 견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주 동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후에 온라인 단체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해 10월 JSA에서 화기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 조치를 실시했지만 이후에 북한의 불참으로 자유왕래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JSA의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어제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계속 협상하겠지만 반대로 어느 시점에 아무 성과 없음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내에는 어느 쪽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멀베인이 대행은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중국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열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위대한 합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을 방문 중인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중국 측과 협상을 위해 호텔을 떠나면서 류허 부총리와 어제 좋은 실무 만찬을 가졌다고 밝히고 양쪽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계속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건데 협상이 막바지 쟁점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양국 대표단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미국은 사이버 절도 관련 요구를 취소했다고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설명했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소규모 군사 봉기를 일으킨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망명 비행기를 출발시키라고 마두로 측에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마두로 일행이 쿠바 아바나로 망명을 위해 활주로에 비행기까지 대기시켰지만 러시아 정부가 만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을 폭력배라고 부르면서 이 폭력배를 쿠바가 비호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상대로 전면 금수 조치와 최고 수준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126대 일본 천황이 오늘 공식 즉위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국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또한 헌법에 따라 일본의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민 대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천황 폐하를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고 자부심 있는 일본의 빛나는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면서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문화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현의식이라고 불린 오늘 일본 천황과 국민대표의 만남은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10분가량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지요다구의 황궁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레이와를 연호로 채택한 나루히토 새 천황은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즉위식을 진행했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